바울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거나 항상 기뻐하라는 당부를 이 빌립보서가 넉 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긴 책은 아닙니다만은 무려 11번이나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그렇게 이름 짓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많은 편지에서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당부를 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기뻐하라 강조하지 않을 것이고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거칠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제목을 보면서 뭘 보고 도대체 기뻐하는 거야 이거?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의 일들, 우리 교우 중에서 그런 일을 또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이유는 사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곧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쁨이 바닥날 때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거나 걱정, 근심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별명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늘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삶의 자세는 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늘, 즉 항상이라는 데 부정할 수 없고 이것은 적어도 영원에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육체로만 산다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밤과 낮이 다르지만 우리는 충분히 불변하는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쁨에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자신의 기쁨을 소개했고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바울사도는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당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있었던 바울이 당한 어려움과 그것을 찬양으로 해결하는 모습, 바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에 이미 확인된 이 기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근거를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 이 사실을 봤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기뻐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말입니다. 유쾌하게 되다 또는 은은히 행복한, 그냥 갑자기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꾸준히 은은히 행복한 그런 말이 바로 이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또는 일반적으로 인사말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 또는 환영하다, 축하하다. 이런 이유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인사인 샬롬도 기쁨에서 출발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내보냈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신이 난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하듯 자신들에게 복종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의 이유를 달리 제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이죠. 결국 주님께서 주신 이 교훈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답변이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책에 기록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세상의 세력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이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다면 하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호적이, 나의 상급이 하늘에 있다. 세상이 내게 어떻게 변하든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늘의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 것이죠. 신앙하는 사람은 이미 이 기쁨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증거를 나누면서 바울과 같은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은 기쁨을 증거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 이유를 순서적으로 이 몇 절 안 되는 말씀에서 주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관용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와 달라야만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허둥대게 되지요. 그런 이유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하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하고 늘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쁜 모습으로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각박한 모습으로부터 기쁨을 잃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말은 FAKS, 적당함 또는 온화함, 너그러운, 절제하는, 인내하는 그런 뜻을 가지면서 손해나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용어로서 쓰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인내를 의미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뜻한다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있어만 줘도 행복한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앉아있으면 불협화음이 나고 불안한 사람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관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를 이해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함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감사가 되죠. 바울사도는 이러한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심지어 자신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요? 관용을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랑으로 소화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러한 자세가 요구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를 메라는 건 뭡니까?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멍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헤아려야만 합니다. 역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보훈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관용하고 너그러움이 강한 능력임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고 또 관용하고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까우시고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교훈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의 첫째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관용합시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가져오고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시작부터 뭐라 합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염려를 버릴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다. 염려를 버릴 때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기쁨을 잃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적이 바로 뭡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걱정입니다. 에덴 이후 죄의 사람들은 염려를 벗어버리는 것을 가장 힘겨워하는데 사실 염려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염려 대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 염려를 이제 중단하라. 염려를 중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두려움과 염려를 대신 지시고 이제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고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염려를 버리는 삶의 초청을 받았다면 더 이상 염려를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염려를 지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선진들의 권면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55편 22절에서 그렇게 내 짐 뭡니까? 짐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솔로몬 잠언서 16장 3절에서 우리의 모든 행사, 불확실한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고 당부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염려로 키가 자랐다면 이보다는 더 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적인 교훈입니다. 결국 염려, 메림나오라는 말은 근심하다, 생각에 잠기다 하는 뜻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차지도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크지 않은 일에도 머리를 싸매고 날밤을 세우고 골치가 아픔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그 염려를 주님께 가져오라고 당부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모든 염려는 다 가지고 와라. 그것은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 주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가져가 맡기십시오. 그래야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상 기쁨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6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고 그런 이유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또 다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의 뭡니까? 조건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쁨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조건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보니까 모든 일입니다. In everything, 영어로는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것도 어떤 상황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글쎄 이것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것은 적어도 없다는 거지요. 여기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함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유카리스티아 하는 말은 감사한 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한 행위로서 감사드림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로서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마이어 같은 사람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확신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뭡니까? 변호사를 살 수 없는 가난한 과부의 교훈을 통해서 결국 재판장이 귀찮아서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늘 기쁨 안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적어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가장 구체적인 자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기도의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응답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걷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에서 오는 것이고 기쁨과 안전은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두려움은 뭡니까? 어렸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부모가 됐습니다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뭐 하나 잘못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벨낯이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랬거든요.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회초리를 가지고 벽을 딱 짚고 서게 해가지고 때렸어요. 장단지에 완전히 피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맞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또 당하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에는 언제나 어때요? 형벌이 따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사람은 두려워했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풀숲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결국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쁨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걱정, 근심은 형벌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신 십자가의 희생을 인해서 죄를 해결받은 환희로 감격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결국 형벌에서 두려움이 오고 사죄에 대한 감격이 기쁨이라고 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심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쁨이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강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강일 것이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뭐라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보면 2장 14절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머리에서 짜내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사 속에 모든 지혜자들, 철학자들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를 버리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뢸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에 인간끼리 맺은 조약이나 경계로서 만들어지는 평화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며 본질적이며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때요? 38선을 딱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평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때요? 언제나 한시적이에요.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하면 이 평화는 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싸우고 나서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러면 이제 싸우면 그만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일이 일어나면 그것까지 또 들쳐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환경적이고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평화. 그것이 바로 평화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평화는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면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가슴에 평화가 늘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키시리라 그랬죠. 포르레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보초를 서다 또는 둘러싸여 있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호위하리라는 그 군대 용어로 이것은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데서 묘사된 그런 광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파고 들어오려고 마치 적들이 점령하려고 하는 땅을 공격하는 것처럼 쉼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파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둘러쳐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실들을 구약성경에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도단성에서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게하시를 둘러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게하시가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기도로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줌으로써 천사들의 보호를 보게 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하나님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3절에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당해야만 됩니까? 검으로 치리까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가 구하기만 한다면 열두 연대가 넘는 그런 군인으로 이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내가 죽어서 만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보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과 생각의 지키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근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중심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맨 앞에와 같은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단체에서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마지막 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은 영혼의 눈이 떠져야 볼 수 있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밝지 못해서 그 약속을 수시로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기쁨을 잃고 근심하게 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관용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참을 때 생각지 않게 기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관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염려를 버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은 기쁨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확실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쁨을 소유하고 세상의 변화에 상관없이 이 역사의 흐름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찾아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기쁨을 주님과 더불어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